예,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부분 되어갑니다. 오늘은 20장 17절에서 38절 에페소 원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방문을 뭐 몇 군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에페소가 되고요. 작별 인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바오로의 이 고별 설교, 긴 설교가 나타나죠. 근데 이 설교는 저자 루카가 이 그리고 있던 그 이상적인 선교 사상과 목자상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에서 바오로가 그 자신을 오랫동안 함께 알아왔던, 그리고 중간에 에페소에서도 오랜 시간 바오로가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 에페소 원로들에게 그 자신을 모범적인 선교사로 내세우는 모습이 이제 쉽게 좀 납득하기는 어렵죠. 서로 다 잘 아는데 뭘 또 이렇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진 않습니다만, 이 설교가 이제 바오로 자신의 자기 증언이라기보다는 이 사도에 대한 루카의 증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감안하면 어렵지 않게 이 독자 이해를 얻을 수가 있죠. 루카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루카에게 바오로는 후대의 길이 빛날 이상적인 선교사여 참 목자였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막을 만드는 비천한 노동으로 자신과 동료 선교사들의 의식주 생활을 해결하면서 온갖 시련과 눈물 가운데서도 온갖 굴욕을 참아가면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19절 보면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33절에서 34절 보면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담는 일이 없습니다.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바울사도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바오로의 이 고별 연설은, 그래서 저자가 또 유일하게 이 교회 성직자들을 겨냥해서 또 동시에 편집한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면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교회의 그 뭐 감독이라고도 하고 원로라고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침을 짧게 내리고 있는데, 이 고별 설교의 확장판이 바로 바오로 사도의 이 티모테오 서간과 티토 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덕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모테오 1서 3장 1절에서 13절이 그런 부분이 되고, 티토스 1장 5절에서 9절이 또 그런 부분이 되는데, 한 대목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티토스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이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대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원로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따서 개신교에서는 뭐 장로회라고도 뭐 표현을 하고, 또 뭐 감독이라는 표현 가지고 또 다른 감리교 뭐 이렇게 표현도 개신교의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원로나 감독이라는 자리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지금 저와 같은 그 사제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그 바오로 사도, 뭐 베드로 사도, 바르나바 뭐 사도, 마티아도 사도라고 불리죠. 사도라는 사람들은 그 직책은 이제 교회 안으로 흘러가면서 주교라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로 감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는 아니고 이제 그 공동체, 한 지역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전 어떤 그 본당의 그 본당 사제가 된 가톨릭의 어떤 직분을 연결하면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 그렇게 연결하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오로가 돌아갑니다. 21장 1절에서 16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친 바오로의 예루살렘 귀환은 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을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느낌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어쨌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도 다 예루살렘을 갔었죠.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더 비장해 보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순환과 십자가였고 사도행전에서도 바오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체포와 살해 위협입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그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 1차 전도여행 때도 예루살렘으로 갔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왜 3차 전도여행에 이 예루살렘 귀환만 왜 이렇게 위급하게 보이는가? 바오로의 위상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 전도여행이 이게 뭐 한 달, 1년에 끝낸 게 아니라 몇십 년이 걸린 전도여행이었죠. 그 기간 동안 바오로의 위상도 높아집니다만 반대로 바오로에 대한 그 악의도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이방인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일단 유다인들이 싫어했고 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다인들은 당연히 바오로를 적대시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유다인들마저도 바오로를 적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부분이요. 바오로가 계속 교회 안으로 이방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포섭해서 선교에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하나의 커다란 위협으로 느꼈고 그런 위협이 선교 여행이 반복되면 이제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바오로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위협이 또 사람들의 미움이 비례해서 커진 거죠. 그래서 바오로는 기환 여정 중에 카이사리아에 잠시 머무릅니다. 8절에서 9절 이튿날 그곳을 떠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처녀 딸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11절 그 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성령의 이 말씀은 사실 이 자리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그런 예언이 있었으니까 가면 안 된다 라는 해석입니다. 성령은 가지 마라 가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냥 가면 붙잡힌다 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12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해석이죠. 다른 하나의 해석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자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오로의 해석이죠. 13절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나눠지죠. 예언은 하나인데 해석이 극명하게 대립된 해석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바오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계시란 게 이제 이런 모양이죠. 사도행전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어지는 것은 하나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도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의 계시에 대한 해석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맞는 걸까요? 뭐 둘 다 맞겠죠.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는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자 하는 바오로의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아름다운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21장 10절에서 26절, 17절에서 26절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모두 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이제 소 야고보가 되겠죠. 대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큰 야고보는 죽었고 이제 작은 야고보 사도가 있는 거죠. 이제 원로의 한 명으로서 있는데 무언가 반겨주는 분위기입니다만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죠. 바울이 그간의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나자 그들은 이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보편주의라는 주제와 연결되어지기도 하는 부분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바울 형제, 보시다시피 유다인들 가운데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우리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사실은 생각보다 시대를 앞서가는 선교를 한 것이죠. 바울사도의 선교가 틀렸다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사실은 바울사도의 어떤 그런 앞서가는 모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유다교 유다인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유다인들도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 그래서 유다인들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들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율법 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그리스도 유다인들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다. 당신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바울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유다인들에게 선교할 때조차 유다교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이 바울사도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기억하십니까? 1차 여행과 2차 여행 중간에 있었던 거기에서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있었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말고 목설라 죽인 짐승의 피 먹지 말고 뭐 불륜을 멀리하라 정도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은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다인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사도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교리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만 유다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은 사실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과 와중에는 그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다른 서간에서 우상은 없다. 그 뭐 하느님 한 분이신데 우상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지만 그거는 우상에 바쳐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유다인들에게도 뭐 할례는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아니 열정적인 이 사도가 이성적으로 탁 분리해서 유다인들이 있네 할례를 받아 유다인들이 없네 할례 받지 마라고 그러면 냉철하게 이렇게 교리를 잘라서 얘기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원로들은 사실 야고보 사도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 야고보조차도 사실은 내심 바울 사도를 괘씸하게 여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모교회는 유다교의 전통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회귀하려는 모양을 보여주고 사실 상당히 이게 더 위험한 일이죠. 그리스도교가 사라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협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관입니다. 히브리서관에서 그리스도교가 왜 새로운 길인지 왜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의 종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강조를 할 정도로 유다교의 회귀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자기 온 몸으로 온 정신으로 사실은 맞서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울은 사실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어떤 회귀성을 막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들의 긴장감은 사실 상당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하고 쪽수로 밀리고 있습니다만 결국 바울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은 뭐 교회 역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죠. 네, 또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